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믿음 자라게 하셔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즉 그 천국의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함으로 또 그 고난에도 참여함으로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고난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구절들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가 찾는 대로 계속 읽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은 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잘 하는데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결국 고난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알미니언주의, 즉 행위주의에서는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결국 고난,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중심의 그 믿음에서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행위주의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인데 그것과 세상 중심이 섞여서 그 복이 이제 전부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 즉 알미니언주의와 이 세상 중심이 섞여지면 이 고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마음가짐, 우리가 욥의 아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구약 수준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성경 자체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행위주의와 세상 중심으로 하면 욥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들도 다 뺏기고 이제 끝에는 자기 건강도 다 없어집니다. 그때 그 욥의 아내가 그 여자가 욥에게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음가짐입니다. 뭐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즉 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이나 복을 안 주고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라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고난은 세상에게 있어서 싫은 것이요. 더군다나 종교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고난은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 잘 믿는 자의 고난은 미련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의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겠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많이 찾죠. 왜냐하면 찾는 것만 해도 오늘 제가 이 준비한 구절만 해도 우리 읽기만 제가 설명도 없이 읽기만 해도 보통 때보다 더 길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것이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읽어드린 거죠.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 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환난이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일인데 그때에도 담대하라. 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이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가 이제 다른 컨텍스트에서 또 다른 구절들을 읽으면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전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시험을 세 가지 수준에서 하는데 다 뭐예요?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 중심, 즉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즉 뭐예요? 왕국을 주는 건데, 뭐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왕국을 얻으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아무 고난이 없이 왕국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뭐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즉 이 문맥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 베드로는 너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걸 물리치고 오히려 고난이 없는 그런 왕국에서 지금 왕국을 세우고 잘 살아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하시고 바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문맥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려면 너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하고 죽음 아니에요? 뭐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박히셔서 죽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9절부터 보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면 저런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큰일이 머리를 흔들고 저거 봐라. 저렇게 고난, 저게 무슨 죽음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 저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 거짓 선생들이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오늘 가르치고 나면 뚜렷하게 될 것인데 이 고난이 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그 십자가를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인데 누구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배 채우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세상 중심,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싫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다른 모습이죠. 왜? 구약에서는 그 천국적인 것들이 세상 것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왜? 전부 예표였으니까. 그래서 참 성전을 세상 성전을 져서 예표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 세상 성전은 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참 복을 세상의 복으로 예표하여. 그래서 구약의 모습은 다른데 구약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현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나오고 지금 이사야 53장에 가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면 기독교인들 사도 바울이 특히 뭐 빌립보에 편지 보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내면서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셨죠.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쫓아오려느냐? 아까 그 말과 똑같죠.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 우리 사도 바울이요. 제가 몇 군데만 그냥 이 테이스트 하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항상 그 편지 앞부분. 앞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3장에서 3절 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끔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고난에 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 그러면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으로서 우리 고난받는 거를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이 안 되는 거면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천국이면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저희의 이 기독교의 초점과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의미가 뭐냐 하면요. 먼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삶에 연합이 되어 있어 그 예수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그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이 되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수준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무슨 엄청난 그 뭐라 그래요? 카스 엄청난 그 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가 죽어버렸어. 죽이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면 이 세상 수준에서도요. 그 아버지의 고난이 값어치가 있다 하여 자기도 그 아버지 고난에 참여하려고 같은 운동을 하여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아버지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수준에서도 봅니다. 왜?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고난과 그 죽음이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수준에서도 이러는데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영광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사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저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나야 당연히 받을 고난이고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뭐 예수님 고난에 참여까지 얘기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진짜 옛날 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이 우리가 이 참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광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인데 그냥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그 두 증인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 두 증인이 교회 시대 즉 거기 보면 1261 그게 3년 반 한때 두때 그리고 반 상징적으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두 증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즉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전즉 그 두 증인이 죽는데 즉 교회가 죽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느냐? 예수님 죽으신 곳에서. 이 상징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시냐 하면요. 이 교회의 전체 역사를 합치면 교회의 전체 역사, 참교회 말합니다. 이 가짜 교회들 말고요. 참교회의 그 전체를 합치면 예수님 삶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죽는 건데 교회도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세상이 기뻐하게 잔치를 엽니다. 사탄도 예수님 죽이고 나서 아마 잔치를 했겠죠. 드디어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 그런데 그 바로 그 죽음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듯이 교회 역사도 그 예수님의 역사하고 똑같이 끝납니다. 예수님 삶에 완전하게 참여되는데 교회도 죽습니다. 이제 진리를 전하면 모든 세상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벌써 많이 없어졌습니다.
죽는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또 한 번, 야, 이 세상에 교회를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듯이 교회도 이제 그날 부활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그 예수님 삶에 그 예수님이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예수님 삶 자체가 교회의 삶이 되어 그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최고로 안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하여 우리로 어떤 영광을 받게 하느냐 예수님이 겪으신 그 삶을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자체를 살게끔 하신 이런 영광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 영광의 몸으로 그 예수님 옆에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우리는 이 특히 미국에 살면은 우리의 권리, I want my 권리. 아, 또 영어하고 한국말이 섞였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아니 왜 그냥 참고 견디라고 돼 있습니까? 나가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리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걸 잘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우냐? 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끌려가는 자 앞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시고 예수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그 삶에 참여하라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참으라고 여러분과 저를 어느 수준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애매 고난을 받는데도 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보 병신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왜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 배우를 보면은 괜히 눈이 끌립니다. 마음도 끌립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예쁘게 그려놓는지 이 어떤 사람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아름답게 보이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죠. 저거 지가 저렇게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잔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살았기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고 그냥 저희는 시컨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놔주면 고맙습니다. 네가 전하는 진리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말이 안 되고 이래서 못 받아들이겠고 이래서 못 믿겠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못 믿겠고 못 받아들였는데 저 같은 놈이야 당연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하죠. 예수님 삶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제 기쁨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가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몇십 년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를 이제 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런 구절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구절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어보세요.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뤄주시는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2장에 가보세요.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거기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즉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히브리서 5장에 가보세요. 5장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고난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가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자기는 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편하게만 살았다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세상식으로 말하면 부자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성공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금으로 연단,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태워서 그 금의 그 불순물들을 없애는, 그래서 퓨얼한 불만 나오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에다가 태워서 그 불순물을 다 제하고는 완전 순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부자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제 고난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제 좀 더 온전케 되어가는구나. 그 고난에 그 불같이의 시험이 온다 그랬는데 불같은 고난으로 내가 이제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정금으로 남게 되는구나. 내 믿음이 그 불로 태워져서 더욱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 나를 더욱더 예수님답게 만드시고 나를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지금 그 고난과 연결해서 얼마나 기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거기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볼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어 그리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알고자 한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고 더욱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세상에선 정말 미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저 이제 완전히 예수쟁이들이 된 겁니다. 미쳤어요. 고난을 더 찾아야 된다고요.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잡혀갖고는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 말라 이래놓고 놓아주니까 사도행전 4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 기뻐하며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기뻐하는 거라. 이거는 받고 싶은 복이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뭐라 그러는지 들리세요? 왜 고난을 받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너무 세상적인 복을 받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로만 듣는 것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통하여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죽으신 거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 십자가에게 가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면 같이 죽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 구절. 왜 그래?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것은 천국입니다. 같이 죽어도 된단 말입니다. 왜? 어차피 찾는 것은 천국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밖에 안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과 제 수준이 한심하여 그렇게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 수준이 엄청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고난이 뭔가는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는 법, 그 엄청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기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연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 내려와서 세상에서 뭐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은 뭐예요? 즐거움은 천국이 아니면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천국 현실 때문에, 그 이제 천국에서 그 예수님 그 형제 자매들 그 예수님 백성들과 기쁘게 살게 되는 그 즐거움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거냐?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의 그 기쁨이 보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안 보이면 못 이겨냅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이 다인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면 끝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느냐? 천국 그 현실로 참았으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습니다. 그 하나님도 아십니다. 징계받을 때 그 당시는 슬퍼 보이나 그러나 그 후로는 의의 열매를 맺나니. 예, 그 당시는 슬퍼 보입니다.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슬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참으사 이겨낸다 이거죠. 인내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건데 뭡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끝납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7장 21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고난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즉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하나만 읽고 끝을 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생각건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고난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값어치가 없다 하면 안 좋습니다. 왜? 기독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올바로이해하고믿어서진리에따라생각하고말하고행동하고진리에따라판단하고이해하고알게되는저희모두가될수있도록인도하여주시옵소서하나님아버지더욱하나님의복을받아더욱더예수님고난에참여하도록인도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